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아직 몸이 무거운데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드는 생각이 뭐 모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너무 못 알아먹고 있다 내가 그런 생각들을 늘 느끼고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말을 다 전달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카페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책을 기증했던 분인데 우리 옥토 그 아버님이 잠깐 방문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뭐 딸이 이제 베트남에 단기 선교 나갔다. 그래서 아 역시 옥토네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여기 가까운데 계세요. 이 어디죠? 그 정비센터 있는 그쪽에. KBS 아파트 건너편 쪽에 있는 2층에 에덴 재가 요양센터인가? 그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제. 근데 사모님이 전체 이제 하시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대표로서 이렇게 많이 운전도 해드리고 노인들 이렇게 모시다 드리기도 하고 요양사 관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길래 우리 그래도 사회복지하신 분이 많고 관련된 분이 있는데요 말을 하다가 이제 아, 그거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 얘기가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로 쭉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는 믿는 믿음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선교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뭐 객관적인 말로는 선교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약간 말씀도 권면도 드리고 그런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이었어요. 참 감사. 그 은근히 약간 잊어버릴 만한 모셔가지고 여기 현대아파트는 광땡 무슨 교회 그 교회 출신이시고 다 가족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형님도 그렇고 이제 또 그런가 하면 또 어저께 어떤 이제 예전 모교에 있을 때 후배한테 어떤 친구 후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갖고. 그런가 보다. 뭐 제가 고3 때 보고 안 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만날 것도 없죠. 근데 대림동에 있다는 거예요. 쿵 하면서, 아우, 이거. 본 지가 벌써 제가 열여덟에 봤으니까 좀 됐죠. 좀 돼서 그걸. 근데 후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마라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들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교회 중요한 뭐 행정적인 일이 있어서 장로님과 또 수환도 다녀오면서 내 인생에 그 많은 사인 하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인을 받지만 저는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인을 하고 난생 처음으로 형민장로한테 한번 끌려갔다가 얼떨결에 한번 사인을 했었는데 오늘 탁장님이 손물 잡고 갔다가 어마어마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만 그렇다는 거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하던 말 계속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믿는 거 이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는 것은 너무 말씀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각 성경들을 설교한 분들은 설교한 강의 책을 보면요 만약에 사도행전이다. 에베소다. 에베소 6장인데요. 6장 내용이 몇 권이 돼요. 그 설교한 내용들이 예를 들면. 근데 그거로 그 설교자가 그 에베소 6장을 다 풀어냈다가 말을 하냐?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저는 좋아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제가 전할 의도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 관련된 구절을 서치를 해서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더 임팩트 있고 더 시사성이 있고 더 성도들에게 아니면 만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나쁜 습관이 생길까봐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 하고 싶은 말 있어. 그 말을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돼지 머리 떼고 속꼬리 떼고 토끼 귀 떼고 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본문에서 그 본문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처럼 이렇게 어느 한 의도에 묶어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고 훨씬 아멘 소리가 많이 되고 더 많은 영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참 서툴러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에 그래도 이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 이분은 내가 신앙의 롤 모델이야. 롤 모델 있나요? 없으신가요? 전 있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평순도를 깨운다 그 책 한 권을 읽고 이제 신학교 4년 동안을 너무 사모함으로 지냈는데 그분의 무덤까지 제가 가봤으니까요. 뭐 저희 친척 묘도 제가 안 가보는데 그분 무덤을 다 가봤으니까 안성 수양관에 요 강대상만한 그 이렇게 돌판 딱 있고 끝이에요. 간단하게 한 두 줄 옥하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 참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 아래 많이 깔려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는 또 합동 측에서 살았기 때문에 합동의 신앙에 많이 배어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때는 무수히 많은 기도원을 떠돌았던 이렇게 산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많이 떠돌았던 그 당시엔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것들이 저 안에 어딘가 또 있겠죠. 그리고 영접운동을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목사 같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이 없는 거죠. 더 오버해서 막 그냥 더 많이 막 개그를 치고 막 구랄 치고 애들이 막 빈정될 정도로 막 그러고 우리 아들뻘만한 절대 제가 돈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PD가 어깨동무를 하더라고 키 크다고 처음에 이상하더라고 그냥 이 자식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하면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데 요즘 안 해주는데 그놈이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말씀을 한두 번 전하고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냔 말이야 근데 보면 볼수록 왜 뭐든 말씀들이 이렇게 새롭게 보는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지가 그 설렘이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롤모델이었던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지 않는데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던져주지 않는데요. 성경을 보고 몇 시간씩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겨우 발견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전달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부교육자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꿈에서 봤던가 아니면 성경을 안 봤는데 툭 받는 말씀들 그런 걸로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전 설교할 때 제목을 잘 못 정해요. 주일을 하게 되면 제목을 겨우 정해요. 정하는데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 시간표와 때에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때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셨나요? 제목이 항상 없어요. 성경 대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이게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들고 싶은 말씀이 요즘 뭐냐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주력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형편에 필요한 말씀을 배고픈 사람처럼 걸신 들린 것 마냥 막 배고픈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하나 놓칠 그런 게 있죠.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 오늘 교회를 좀 볼 건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예? 크게 말씀하세요. 사랑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주셨던 말씀인데 믿음과 사랑.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겨보자면 굳이. 물 건질 거야. 얘기하라면. 다시 묻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 이런 말 하지 말고 전 중도예요 그러지 말고 믿음이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랑 안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교회가 분열이 많은 거예요. 분열이 많아서 너 믿음 있다고 치자. 개바파, 그리스도, 바볼로파 다 좋아.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도 있어요. 근데 너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야. 너에게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 야,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본문 정황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쑥 빼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그냥 우리 용도로 그 본문에서의 그 용도를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오늘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불신자들이 야, 왜 용서 못해?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그 본문은 그 서신서에서 그런 용도로 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가지고 내가 필요한 용도로 쓰면 오바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서 무슨 말씀일까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잘못 읽는 게 많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지금 쭉 읽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저 그때 청년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 회고록을 쓴다고 칩시다. 신앙 회고록을 쓰면은 전 제일 먼저 당대 세계복음에 오게 된 과정을 그릴 거예요. 그 얘기는 비교적 제 인생에 있어서 최근 일이에요. 독자들이 그걸 볼 때는 헷갈리는 거죠. 왜? 회고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서 태어나가지고 66년 3월 16일 10시 반에 태어나가지고 말들이 태어나고 수색은 물이 좋고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처음에 전 당대 세계복음화 이해를 딱 놓고 들어갈 거예요. 이걸 보고 두 갈씩이래, 두 갈씩. 결론 중요한 부분을 앞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서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사님은 당대 세계복음 관련된 말씀 많이 주시니까 저는 그 주변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곰곰이 요즘에 그 박윤혜 권사님하고 양기 권사님이 책을 많이 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많은 책들 읽어요. 좋다고 봐요. 신앙서적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던 어른들의 글을 읽는 것은 매우 매우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 각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읽고 원하는 방향대로 읽고 좋아하는 어떤 뭐랄까요? 기호대로 읽을 게 아니라 이 본문이 그 본문 그 책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읽는 것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막 인용하는 거야. 말씀을 막 이용하는 거야. 이거는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런 생각을 야 당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12강, 17강 말고 예를 들면 뭐 12강 반 좋죠? 27강 반 그리고 뭐 성경학교 반 등등등 이렇게 좀 있어갖고 성도들의 다양하게 영적인 충족을 자기 여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뭐 말씀의 제목은 없지만 방향은 있어요. 방향은 뭐냐면 교회.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두 가지 교회를 볼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회 이야기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사님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아 그렇지. 뭐 아멘 하면서 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불시에 기회가 주어져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를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이런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옥중 서신이 뭘까요? 옥에서 쓴 편지, 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지금 감옥도 되게 낙후되어 있지만 그 당시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편이었겠는가. 그 속에서 쓰는 편지였고 거기서 그냥 허황되게 그냥 다리 떨며 쓰는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지역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 썼겠죠.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가 교회냐? 뭐가 교회냐를 말하기 전에 교회의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그 머리가 전체 1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게 주어지느냐? 만물을 충만케 되는 것이 있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굴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지체가 머리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그 개념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 더 몇 구절 더 읽어보겠는데요.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엄격하게 중남매 사도 제도는 틀린 거예요. 엘리키 목사님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건 없어요.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그 기독교 문화를. 어쨌든 사도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 그 11절 말씀에 거론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대요. 예언자로 불렀대요. 예언자. 예언은 이 예언, 물론 선지서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점쟁이처럼 말하는 그 예언자의 예자가 아니에요. 맞길래에, 맞길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말씀에 해석에 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데 억점을 두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는 그 당시 신약교회에 예언자들도 있었다. 목사와 또 교사를 삼으셨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이 많은 봉사직 사역직을 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사람들을 그 조직과 그 교회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은 뭐냐? 그들을 장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지체를 세운 이유가 뭐냐? 모든 사역자와 교회 모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각 지체를 다르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은 한 가지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였어요. 어떤 게 세우는 것이냐? 거기 있는 성도들이, 거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쭉 내려가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자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운다. 그들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과 힘들과 근본적인 힘이 생명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머리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몸은, 복음 가득한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시청로 138번길에 있는 58에 있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게 있죠. 특성. 교회는요, 선교단체가 달라요. 교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그렇잖아요. 특별한 목표를,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게 선교단체예요. 모든 선교단체는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왜? 그 기능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저는 내비게이터 예전에 형제 무슨 그 서울 무슨 교회라고 젊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한양대교에서 지교를, 지교의 사역을 할 때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교분들, 그 다음에 직원분들, 다양한 분들을 계층별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각 개인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모든 걸 보편성 있고 포괄성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교회 문은 낮춰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잘할, 이 안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형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 기호에만, 예를 들면 제 성격에 맞는 사람들만 고른다. 몇 명 없습니다. 재경이가 고른다. 몇 명 없을걸요? 성격 옥정은 김영희 원사님이 고른다. 역시 몇 명 없을걸요? 제가 고른다. 몇 명 없을 겁니다. 주설수사 골라보세요. 더 없을걸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나한테 맞는 사람만 모이는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중심으로 모여있는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충만함을 받고 머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도 지시받고 컨트롤 받고 관리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머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는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구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의 공급은 머리로부터 말미암는다. 에베소 너희 교회 머리가 있어?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가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너희 많은 지체가 있다고 진짜 정말로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선지서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서를요. 복사해가지고 간사가 복사해줘갖고 각 개인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큰 양피지에 쓴 거예요. 큰 두루마리에 말아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걸 쭉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대로 듣는 방법이었어요. 집에 가서 말씀 못 봤어요. 들은 거 가서 적어놓은 거예요. 후대에 이런 적어놓은 말씀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이 뭔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도로서, 선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다양한 지체를 세워서 그들이 한 목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런 축복과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없어요. 당신 뭐가 안 맞아. 우리 당세보 컬러하고 우리 약간 새빨간색인데 당신 약간 분홍색이야. 아웃. 그럴 수 없어요. 그러려면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오고 베드로가 나가야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계시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를 뒤집어엎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열두 제자들은 밥 있는가 해서 동네에 들어갔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열두 제자보다 계시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들어와 베드로 나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직접 예수님이 있던 교회예요. 그렇죠? 카느만 여인 언제 신앙 고백했나요? 아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아론은 우상 만드는데 앞잡이가 되었어요. 왜 그를 안 죽였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윗의 범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의심 불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걸 다 용서하고 왜 용납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드렸어요? 믿음했다가 말을 하죠. 실제 불신앙한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딱 나와 있어요. 모세가 쓴 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창세기 잘못 봤나? 왜? 나랑 같은 성경을 봤을 것인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창세기 15, 16, 17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분명히 읽혔을 것이고 봤을 것인데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중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불신앙이 하나도 없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는 이 사이에는 수많은 과정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참견하심이 계속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이 얘기를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라고 이야기 되면 틀린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된 거야. 그렇죠? 하지만 네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죄가 사단의 무기로서 계속 모든 개인들에게 달려오게 돼 있고 쏟아져 오게 돼 있고 계속 날아오게 돼 있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화라는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 속에 얻는 그 괴로움과 갈등들이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고 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 속에서 약간의 숨을 쉬게 돼요. 왜? 나도 이런데.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추측할 수도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게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하여서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늘 엎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이 절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에 자란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부르신 것 같아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나온 게 국민학교 3학년 때 나왔어요. 하드목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세에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교회에다가 떠난 친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 중에 또 돌아올 친구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나고 있고 주를 믿는다 고백을 안 하고 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지금 볼 때 나와 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처럼 구원에 제외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 아래 있지만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게 싸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과 인성의 성장함과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계속 떨어지고 인성은 계속 악해지고 영적이 계속 올라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유대인 너희들 율법이 때문에 할례 받았 때문에 언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롭다 하긴 받았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받은 거 알고 있지 않아? 율법 주기 전에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이 홍해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져. 이 구원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믿음을 드리면서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계속 인생의 인성 자체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인성이 바닥이 된다. 잘못된 겁니다. 누가 인성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믿음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삶의 표시인 거예요. 루머스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 이렇게 행해야지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세복을 한다고 당세복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당세복하기 이전에 수 없는 믿음의 질문들 속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들한테 싹스를 줬어요. 재경이가 뭐 했니? 마탕 쓸었어요. 일로 와. 3천원. 대가로 주는 거예요. 내 종이니까. 성경에 종 고를 때 기억을 이렇게 종이 아니라 주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역으로. 주인이 뭘 주냐. 그러니까 죄 종한테 뭘 주냐. 그냥 사망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이렇게. 죄 싹스는 대가는 사망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대가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은혜,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닌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구원을 파괴하거나 구원을 깨부시거나 구원을 삭제할 수 없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서 계속 이끌려질 것이에요. 그러나 방종하고 방향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의 과정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좋고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물론 이것은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육적인 성장도 동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큰 것이에요. 우리 컨디션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율법을 주기 전에 홍해를 건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홍해 건넌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 세례의 원형이야. 죽었고 살았고 합하여서 물에 빠져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율법을 왜 주느냐? 율법을 대보니까 내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첩경과 지름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안내자가 뭐냐? 그 율법인 거예요. 우린 지금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못 지켰어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호와라면 망령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 아래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의 그 백미와 같은 핵심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내용을 즐거움으로 자율적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 순종 때문에 구원 주신 게 아니라 그 순종을 넘어서 더 큰 구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고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 의해서 편입된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내가 꺾어가지고 내가 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꽂아주신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전혀 열리게 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계속 한평생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구원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목사로 있은 지 몇 년 됐는데요. 정말 독특한 사람 많고. 나만 그렇게 보느냐? 남들이 저를 또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저분 참 독특해. 아, 다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쵸? 야, 왜 김치를 안 먹어? 어떻게 김치 먹으세요?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치약을 끝에부터 짜? 아, 중간부터 짜? 왜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네?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 너무 수많은 사람이 저는 교회를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당대 세계복음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돼도 이 길을 갈 것이지만 안 돼도 이 길을 가야 되겠지만 반드시 복음을 증가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것을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 그렇죠? 오늘 본문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개개인들을 우리가 그를 세우고 장성하게 하고 그들을 자라가게 하는 그 일을 어떤 면에서는 방만하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박수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역하고 있었네요. 예.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분열된 교회였어요. 아볼로가 뭘 주장했을까요? 아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개바파가 뭘 주장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파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볼로파, 개바파 또 뭐가 있죠? 바울파. 바울파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스도파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왜 분열했을까요? 의문이죠. 뭐 때문에 분열했을까?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 자체를 봐도 돼요. 우리 갈등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분열되었고, 무질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던 교회예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상업지역에 있어가지고, 왕성하고 돈이 많았던, 가장 부유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많은 분열과 혼란 속에 있음을, 분쟁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어떤 말을 하는가.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에베소는 머리 중심이었어요. 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면 고린도 교회는 몸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유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귀가 눈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냐. 지금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고린도교의 각도는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인정하라는 차원에서의 교회론이에요. 그거 다르죠? 왜 그러냐. 많은 파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김만성 목사님 도와서 페인트 칠을 좀 해봤잖아요. 페인트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예? 왜? 뭐, 솔. 솔도 몇 가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엘다가 그거 전문인인데, 칠하는 거 이렇게. 엘다는 큰 롤러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다 붙여가면서. 어떤 친구는 그 조그만 손부 쓰고 다죠. 그 공사를 해보니까, 공사는 공구발입니다. 공사는 공구발이에요. 공구가 없이는 공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망치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톱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벤치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뭐 드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로 나무를 자르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톱으로 못을 박으려면요. 어떻게 박을 수 있을까요? 망치로 나사를 조이려면 어떻게 조일 수 있을까요? 조이게 하겠죠. 근데 건물이 저를 서겠냔 말이죠. 교회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지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잖아요. 몸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연합하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라는 사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좋냐?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다 그 교회의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각도가 결이 좀 달라요. 어떤 게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이 연합도 교회고 에베소서 말했던 그 교회 본질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 민족들도 교회예요. 그 교회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교회 속에서 그들이 불신앙을 하고 민수기 들판을 40년 강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 천태만상 오합지졸 우왕좌왕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방종케 되어지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다는 얘기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막 법으로 규칙으로 막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즐겁나요? 대학 있을 때 교수님들 밥 먹고 날 때 지갑에서 항상 부적 있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은 책을 기증한대요. 막상 가니까 동파이프 피라미드 속에 앉아 있어요. 그게 본인 연구실 모습이에요. 무슨 관광학과 교수님이 동파이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천지 기운을 받는데요. 천지 기운은 그냥 귀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 나무가, 그늘, 햇빛도 안 들어. 동파이프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시간 써 있어요. 여기 앉는 시간들. 천지의 기운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유명한, 관광학계의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손 무슨 교수님이신데, 이름 말하고 싶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책 기증했어요. 수상, 족상, 관상 다 손금 다 이런 거예요. 운수. 죄송한데 책 다 제가 버렸습니다. 그 책을. 버리면 안 되는데 도서관은 책이 다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에. 버렸어요. 도저히 신은 양심상. 그래서 양심 찾으면 안 돼요.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게요. 그게 뭔지 그분도 저한테 뭐 전도지는 걸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가끔 최현도사 왔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고린도 교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양한 지체 있음을 인정해라. 그것이 교회다. 너희 개바파 바울파 서로 싸우지 마. 서로 다른 거야. 넌 망치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 되는 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바울,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머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형편이 있었냐?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인사말하는 1장에 나왔네. 너에게 분쟁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볼로파 유다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아볼로파 개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틈만 나면 저뜯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교회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는 바가 크죠. 어떤 사람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똑같죠.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역시 같은 사람이 말한 거기 때문에 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도 왜 이렇게 싸우고 있니?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좋아, 오케이. 소망 좋아, 오케이. 너희끼리 돌보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그게 없잖아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뽑아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각도의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가. 장성한 사람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장성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전 9장입니다. 9장. 바울이 사도의 큰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했는가? 9장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약간 우리와 조금 뭐가 약간 결이 다르죠. 계속 우리는 국가대표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계속 얻고자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를 사용을 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계속 얻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자 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자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계명과 율법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방인 편에 서 있어요. 약간 유대인들을 약간 좀 질타하고 너희 율법이 때문에 야 그래도 망해.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양심으로 망하고 너희는 율법 가지고 망하는 거야. 너 범죄 할례 받았지? 근데 범죄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방인 편에 들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이방인입니다. 저도 이방인이에요. 철저하게. 너무 감사하죠. 22절 말씀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면이. 몇 사람이라도 큰 무리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큰 전도만 했냐? 큰 작은 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에베소 고린도 지역을 막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실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절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막 떨어지는데 한쪽이 막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장이라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왜 그들을 막 돌보냐? 썩어질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고자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애타는 심정들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읽었던 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껴맞춘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아멘이라는 말씀 받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무슨 말이냐? 얻고자 하려고 많이 헌신하고 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나를 치는 이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자율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에 대한 사람들은 순종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로서 훈련을 막 받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 이후에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함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들어온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워봤어요. 아이들이 군대도 가고 20대가 되었어요. 제가 자아의식이 생긴 게 24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아, 나라는 게 나구나. 그 생각을 그때 20대 초반 한 24쯤에 한 것 같아요. 야, 24 나이 엄청 많은 나이야. 대박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워봤어요. 아이들이 다 부모의 마음 같잖아요. 저도 그랬을 것이에요. 도훈이를 봐도 대은이를 봐도 다은이를 봐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아이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야, 참 요거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야, 좀 더 믿음 가운데 좀 경자면 좋을 건데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 한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과 힘과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성장할수록 전력 질주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글들이 잘했다고 하는 글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문제가 있었고 다들 그들에게 회복하거나 갱신하거나 진짜 믿는지를 물어들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특별히 거룩함에 이르러라. 아, 거룩. 교회가 저기 울산 바위 위에 있으면 좀 거룩해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공기 좋고 올라갈 때 막 그냥 땀 흘리고 올라가서 뭔가 막. 근데 저는 교회 위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위에. 교회 올 때 항상 내려와야 돼, 저는. 신발을 고쳐 신으면 교회 왔어, 벌써. 그 한편으로는, 아, 감사하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충만한 가운데 배워야 되겠고, 정말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때, 그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세우고 칼날을 갈면서 전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즐겁게, 기쁘게 가야 될 길들이에요. 문득문득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수정될 때마다 부담스럽고, 어떡하지? 저는 방에 너무 연결 많이 됐었고 아멘선을 못해요. 왜 아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방들을 그냥 딱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순종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근래 성경 새벽에 말씀드렸던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딜까요? 신약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 로마서에, 로마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많이 안 나오고, 로마서에, 아니, 구약의 내용을 히브리서도 많이 인용했지만, 로마서는 더 많아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레위기요? 아닙니다. 로마서에요. 로마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 단어가 524구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로마서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물론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세 번밖에 더 안 나와요. 시편에 물론 시편 26번, 창세기 23번 나오는데 로마서에 20번이나 나와요. 16장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로마서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막 고르고 막 깨닫는 것도 기쁘지만 볼 때 확 막 카운트 해보면서 이야 이게 말의 대막 그런 기쁨 여러분 혹시 그 되게 배설물 같은 기쁨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로마서가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오 마이 갓. 함부로 읽을 수도 없는데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 구절에 무슨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많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방향이 한 곳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주어오시면 기다리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제가 굳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방향이에요.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내면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은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막 달려들 휴가 나온 아들처럼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을 전 요약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약의 그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에 담고 있는 듯한 느낌 받아요. 아들이 무슨 회개를 냈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무슨 사과를 냈어요? 그때는 아빠의 모습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신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소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너 나가 3번 들어와 대기표 1번 들어와 너 나가 4번 들어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가운데 전력하고 이 복음 가운데 치닫는 싸움들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아우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큰 구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돼. 많은 교회에서 다른 거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걸 다 얹어놨어요. 그 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게 얹으면 안 돼. 무슨 복면을 많이 씌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명확할수록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계속 그것을 전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격 넓은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가장 정의의 파가 많았는데 가장 큰 분열을 하고 있는. 당사박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달려나가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어떤 고장 나 평안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복음의 빙자에서 내 인생을 안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데 복음을 쓴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잘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다 봐야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도 해요.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축복된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될 것이고 도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교회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 가지만 하고 우리 또 축도한 다음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내일 사역자 모임이 있고요. 또 목사님이 이번 주는 포항 쪽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부산 쪽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전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시간들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고요. 또 교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꿈불의 마라나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장 큰 사역이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인데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신 것은 믿음을 드리라는 얘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륙에 일꾼들을 세워서 당대 세계보험응답소로 달려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또 주 허락하신 당대 세계보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번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